영화의 심리학, 캐릭터 속 나 발견하기.
엠마 스톤, 그 다음에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랄라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섯 분의 게스트들이 한꺼번에 오셨습니다. 이 영화 왜 좋아하는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세 번 보러 갔다 오신 네. 네, 윤철 씨.
일단 저는 이 영화 그 OST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약간 또 무한반복으로 저는 항상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City of Stars를 듣다가 걔도 막 한 100번 넘게 들었더니 살짝 질리는 것 같아서 그러다 뭐 한 1번 트랙을 들으니까 또 1번 트랙도 좋고 2번 들으니까 2번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한반복을 전 돌렸거든요. 중간에 존 레전드 노래만 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 빼고 이제 무한반복을 한 일주일 정도를 들었다가 이제 처음 영화 본 게 살짝 까먹어질 때쯤에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짧은 연애를 다시 한번 했을 때 또 한번 보고 그렇게 전 세 번을 보게 됐죠.
그렇구나.
일단 뭐 재즈라는 것 자체도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 음악이랑 영상미 그리고 제가 거의 제일 좋아하는 결말이라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깔끔한 결말 때문에 제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극장에 가서 세 번 본 거예요, 그렇죠?
네.
집에서 본 게 아니라. 참고로 저도 OST 들으면 반복해서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대학교 때 대부 영화 시리즈를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대부가 유명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꽂혀갖고 대부 그 테마음악 있잖아요. 트럼펫 소리 나는 거. 그거를 하루 종일 틀어놨었어요. 그냥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네. 그래갖고 나중에 카운트를 보니까 아이튠즈에 이렇게 몇 번 들었는지 나오잖아요. 700몇 번이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좋아했던 노래들은 기본 3,000번 정도.
3,000번? 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무슨 노래를 3,000번 들었어요?
옛날에 뭐 프리템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군요.
좀 하나에 꽂히는 성격이라 지금도 아직 혁오의 톰보이를 지금 한 1,000번 정도 넘겼을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식사하면서도 듣고 자기 전에도 듣고
출근할 때, 뭐 퇴근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가사 외워요 혹시?
거의 다 외우죠.
그렇구나. 저는 어느 순간부터 가사가 안 외워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아카펠라 그룹에서 노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제 솔로곡도 노래가 아니 가사가 잘 기억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노래가 좋아서 들으셨구나. 아 영화를 보셨구나.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 영화.
저도 뮤지컬 장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봤고 또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좋아하는 취향하고 너무 맞았어갖고 저도 그래서 여러 번 봤고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그냥 정말로 공연장에 가서 보는 거라는 그런 약간 전통적인 고지식한 인식이 있어갖고 영화를 뮤지컬을 보려고 하면 되게 오글오글거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공연장 가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원래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디즈니가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저도 뮤지컬 장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영화로는 라라랜드는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좋아했어요.
디즈니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영화를 두 번째 보다 보니까 이게 어른들을 위한 디즈니 동화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도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디즈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인어공주 같은 거 하면요. 그 싱얼롱이 있어요. 테이프도 이제 팔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사갖고 집에서 그거 틀어놓고선 가사 이렇게 가라오케처럼 나오면은 따라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그런 버전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래 따라 부르기요?
그런 거 아니 저도 몰라서 여러분은 거예요.
겨울왕국은 있었잖아요.
겨울왕국은 있었어요.
영화 안에서 따라.
그쵸.
없었을 거 없었어요.
헤드윅 같은 거는 원래 뮤지컬로 시작했고 사람들이 따라 하고 그래갖고 싱얼롱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물론 이제 그 감동은 좀 반감되긴 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랑 되게 어색하겠다.
그렇죠. 아 이제 그만 불러줬으면
뭔가 반감 수준이 아닐까.
맞아요. 아무튼 옛날에 그 디즈니 영화 보면서 노래 따라 부르고 막 몰입하고 맞아요. 그러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영화가 환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까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셨지만 꿈이 두 가지 의미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쫓고 싶은 그런 목표 같은 꿈 하나, 또 하나는 정말로 환상적인 그런 뭐 영상미라든지 뭐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로 현실하고는 조금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꿈. 또 엔딩도 어떻게 보면은 살짝 꿈이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과의 삶은 어땠을까라고 꿈꿔보는 뭐 여러 가지 꿈들이 들어가 있는데 디즈니도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매체였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뮤지컬이라는 거를 뭔가 예술의 한 장르로 접하다 보니까 극장에서 보는 게 되게 어색해졌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나왔을 때도 아, 좀 이상할 것 같아 라고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미루고 안 봤었어요. 그렇구나. 개봉하고 사람들이 다 재밌다 그러고 꼭 봐야 된다 그러고 인생 영화다 그러는데 아, 저 약간 막 노래 계속 부르고 딱 봐도 막 사람들 엄청 나와서 춤추는 것 같고 그런 장면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그쵸.
저거를 막 약간 오글거릴 것 같고 그런 생각에 되게 미루고 미루다가 끝물에 세 번을 봤죠.
그랬구나. 저도요. 저도 많이 미뤘었어요. 그 인도 영화가 그렇잖아요. 발리우드가 4시간 동안 춤추면 노래하고 막 개연성도 하나도 없는 스토리고 심지어는 노래 부르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맞아요.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가수들이 불러요. 배우들은 립싱크를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들도 다 그렇게 보이스오버 해서 입혔었다 그러더라고요. 신성일 씨가 목소리나 인토네이션 이런 게 별로 안 좋대요. 발음도 그렇고 근데 그것도 성우가 대신 이야기했었다 그래요. 성우랑 배우랑 달랐던 거 제일 유명한 거는 아마도 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 목소리 한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전문 성우. 근데 원래 배우의 목소리를 들으면 거의 모기가 앵앵거리는 수준이래요. 약간 베컴 목소리처럼.
어차피 탈 수가 있으니까.
그쵸. 아무튼 발리우드 영화처럼 유치하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았었죠. 다른 분들은 왜 좋아하셨나요? 아니면 뭐가 좀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이 영화 오프닝 씬 보고 아, 이 영화 장난 아니겠다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봤던 영화 인트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축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너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너무 훌륭해서 그냥 영화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황홀함 같은 걸 되게 오랜만에 느꼈던 영화였어요. 라라랜드.
맞아요.
저도 극장 가서 두 번 봤고 나중에 뭐 VOD 이렇게 나올 때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시각적으로 정말 즐거운 영화죠. 색감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었는데 펀치 드렁 클러브 저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폴 토마스 앤더슨. 그 영화에서도 색감이 정말 끝내줘요. 그 영화도 제가 알기로는 LA 배경이거든요. 사실 LA 직접 혹시 가보신 분 여기 얼마나 계신가요? LA 가보신 분. 오, 진짜? 여기 한 명도 없어? 여기 캐나다인도 있고. 갔다 오셨죠? 임철이 안 갔다 왔어?
저도 안 갔다 왔어요.
그래?
샌프란시스코만.
아, 그랬구나.
이태원은 많이 갔네.
이태원 생각하셔도 돼요. 이태원도 보면은 사람들이 막 되게 막 클럽 가고 뭐 하고 하니까 되게 삐걱번쩍하고 밤에 가면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낮에 가면 정말 무슨 뒷골목 같잖아. LA도 좀 그래요.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있어요. 할리우드도 LA에 있는 동네 중에 하나인 거고 뭐 베벌리 힐스도 그렇고 되게 멋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보면 햇빛은 쨍쨍 내리쬐고 숨을 곳도 없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트래픽도 굉장히 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꿈처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LA라는 배경을 그렇게 한다는 건. 이태원을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살린다 어렵잖아요. 근데 펀치 드렁 클러브나 아니면 이런 라라랜드 같은 영화에서는 그걸 해낸 거죠.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아. 원래 예쁜 도시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셨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때 예술고 연극영화과 네. 다녔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뭔가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주인공한테. 제가 막 오디션 보러 다니고 했던 건 아니지만 막 뭔가 꾸면서 좀 그 왜 안 이루어질까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여주인공이 좀 예전에 저 약간 보는 듯한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근데 이전에 말했던 분들처럼 뭐 꿈도 나오고 영상이나 그 음악도 되게 좋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공감까지 더해져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걸 경험해본 사람이 보는 시각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시각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아마 보이겠죠. 저도 고등학교 때 연극부에 있었어요. 그리고 뮤지컬도 했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뮤지컬 리허설을 하고 오디션도 봤죠. 오디션 보고 리허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일 동안 공연을 올렸어요. 그 경험 떠올리면서 이걸 보면요, 저도 막 가슴이 벅차오를 때도 있고 막 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공감가는 부분이 저도 있었는데 아마 꼭 뭐 이런 연기 오디션뿐만이 아니라 어떤 오디션이나 뭐 심지어는 회사 면접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연극 했었기 때문에 네, 연극학을 공부하고 연문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오디션 보는 과정? 근데 사실은 이 영화에 조금 더 관심이 갔었던 거는 색채가 포스터도 그렇고 말씀하신 그 오프닝 영상의 색채가 너무 약간 이게 딱 그 느낌이 확 임팩트가 오는 게 아니라 뭐지? 하는 약간 물음표를 주는 색채인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이렇게 몽상에 젖을 수 있을 것 같은 색채다. 신기하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아무래도 이게 약간 만인이 관계성에서 아 내가 저 여주인공 같아 내가 저 남자 같아 라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저도 아마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관계가 저거랑 좀 비슷했어요. 남자친구가 음악을 했고 저는 연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 보면서 뭐지? 네, 약간 좀 아 재밌다 이렇게 한 번도 제3자의 시각에서 본 적 혹은 느껴본 적 없었던 걸 이렇게 볼 수 있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모습이 저랬겠구나. 네. 아니면 뭐 남자친구가 나를 바라보기에 저런 느낌이었겠구나.
네. 뭐 네.
할 말은 많지만 네. 그러셨구나. 연기도 하셨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조명이랑 연기랑 같이 갔는데 네, 마지막 작품은 조명으로 갔고 그래서 더 관심이 갔어요. 아. 제가 오기 전에 이걸 다시 리뷰를 할 때는 저 이렇게 조명의 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많이 봤거든요. 오. 그래서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제목, 그 다음에 영화의 첫 한 뭐 10분, 15분 정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랄라랜드라는 제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시겠지만 랄라랜드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아는 로스앤젤레스의 약자 LA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랄라랜드라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영어 문맥에서 어떤 뜻인지 윤철 씨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막 꿈의 동산?
네, 꿈동산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약간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환상의 세계 네, 그런 느낌이죠. 아까 언급했던 디즈니에서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환상의 세계가 할리우드에도 존재하는 거죠. 랄라랜드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쓸 때는 약간 제 약간 뭐라 그럴까
뿅뿅
갔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술 마시고 취했을 때, 자면서 덜 깼을 때, 뭐 아니면 뭐 불법이긴 하지만 마약을 했을 때의 사람들의 상태를 약간 랄라랜드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디즈니 동화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었고, 또 이 감독이 할리우드에 대한 동경? 뭐 어떻게 보면 동경과 존경과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담은 작품이라서 랄라랜드라고도 붙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 내에서 오마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놓고 오마주하는 장면들, 또 언급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혹시 어떤 영화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로는 안 봤었던 영화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봤던 영화 중에서는 미드나잇 인 파리 장면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영화 배우로 데뷔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물감으로 이렇게 수채화 그린 듯이 뒤에 배경 그려놓고 했던 게 미드나잇 인 파리 그 오마주였고, 또 이제 이유 없는 반항, 제임스 딘 나왔던 그 영화, 그 다음에 쉘브르의 우산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었다 그래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사랑은 비를 타고, 이게 영어 제목은 Singing in the Rain이거든요. 네. 저는 한글 제목을 이번에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사랑은 비를 타고. 근데 제목 꽤 괜찮더라고요.
약간 TV는 사랑을 싶어요.
아마 그 제목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잘 번역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 여기 솔직히 보신 분 안 계시죠? 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좋아하던 영화예요. 험프리 보가트 나오는. 근데 카사블랑카 안 보셨으면, 그리고 이 영화 좋으셨으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카사블랑카에서 따온 설정이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세트에서도 그 커피숍 네, 건너편의 창문이 그 카사블랑카에 나왔던 실제 배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 또 배우들에 대한 동경도 이제 영화 곳곳에 나오고, 또 패션도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입는 패션보다는 약간 정말로 영화 혹은 무대 의상 같은, 또 뭐 60년대 느낌 살짝 나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영화 산업, 영화인, 또 그런 오래된 영화들, 또 요즘 영화도 포함해서 이런 영화에 대한 동경, 할리우드라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배우도 있고 음악인도 있고 뭐 오디션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 또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뭐 취향이나 성향을 타협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할리우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오디션 보면서 제일 힘드셨던 부분 뭐 이런 걸 언급을 하셨는데,
여주인공 같이 많이는 안 봤는데요.
네.
되게 보고 나면은 뭔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면접도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이 저 멀리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이걸 진짜 포기해야 되나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렇죠.
면접보다 더 좀 그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면접보다는,
그쵸.
직장 면접보다는,
그쵸.
그런 오디션이. 예.
그러니까 면접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배경이나 뭐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 오디션은 그냥 나란 인간, 네. 자체에 대한, 네. 평가, 또, 네. 나의 재능에 대한 평가잖아요. 네. 조금 더 본질적인.
너무, 예. 그 현실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너무 들고 그럴, 그렇죠. 때마다. 예. 네.
그래서 지난주 무한도전에, 요새 무한도전에서 라라랜드 특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걔네가 무한도전 멤버들이 막 LA에 가가지고
오디션,
페이크 오디션 같은 거 보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맞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저게 정말 그냥 페이크고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게 또 현실을 반영한 거일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내가 저 상황에 놓이면은 난 절대 저거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뭐 다른 것보다도 이런 뭐 연기나 뭐 이런 예술은 좀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끼가 있고. 근데 영화 주제에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지만 뭔가 나를 판다? 팔아먹는다? 영어 표현으로는 셀라웃이라 그러죠. 나의 영혼을 파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항상 마주해야 되고, 또 현실과 항상 타협하면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이 영화사업계에서 일하면서 겪는 사람들의 고충, 가장 큰 고충이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영화 배우뿐만 아니라 뭐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간에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있지만 항상 조금씩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나리오에도 두 배우의 그런 무명 시절이나 초창기 시절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뭐 오디션 보는데 갑자기 뭐 샌드위치 시킨다고 중간에 들어오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사람 좀 뜨끔했겠는데요.
아 근데 아마 본인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아, 저 하찮은 신천 배우들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 할리우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화려함도 있지만 약간의 그런 허세, 갑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갑질하는 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억도 못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뜨끔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고. 또 하나 랄라랜드라는 제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그런 환상과 꿈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든, 살기 힘든 도시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촬영할 때 그 첫 장면 인상적이었다 그랬죠? 그거 찍을 때 43도였대요.
저 비하인드 스토리 듣고 그거를 연습을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3개월? 네. 왜냐면 허가가 안 나서 그 도시인에 대한 허가가 이틀인가 밖에 촬영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기서도 갑질이 그럼
이틀밖에 없으니까 네. 해내야 되는 거죠.
엄청 굴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명이 나오는 영화는 사실은 두 명만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NG 나면 다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오는 영화는 NG 한번 나면은 피해가 막심하죠. 실제 이제 라이브 공연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공연 올려보셨나요?
공연이요? 예, 네. 고등학교 때 몇 번 올렸었구나.
공연 올려보셨죠? 네. 뭐 그 자리에서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한 명이 틀리면. 그렇다 보니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됐겠나 싶어요. 또 얼마나 뛰어난 배우들을 뽑아야 됐을까. 아무튼 환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이면에는 또 어두운 현실이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영화. 그래서 이름도 라라랜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캐릭터들 이야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일단은 세바스찬, 그 다음에 별명으로는 셉, S-E-F이라고 부르고 또 나중에는 그게 본인 재즈바의 이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세바스찬,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를 했었고 또 이제 미아, 그렇죠? 미아가 배우 이름을 자꾸 까먹었어요. 엠마 스톤, 맞아. 엠마 스톤이 있고 엠마 저기 왓슨이 있죠. 근데 재밌게도 엠마 왓슨도 이 영화에 캐스팅이 될 뻔했었다 그래요. 아마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뷰티 앤 더 비스트 디즈니의 실사판 영화를 찍으러 갔었죠. 어쨌든 에마 왓슨이 연기한 미아 이 두 캐릭터가 있습니다. 감독은 뭐 이제 이 이름 발음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논란이 있던데 데이미안 샤젤이냐 차젤레냐 본인이 어쨌든 차젤레라고 뭐 그랬다고 듣기는 했어요. 맞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 포텔에서 검사를 아니, 검색을 해봤는데 네. 다 다르더라고요. 아. 어딘 차질래 어디는 최재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데미안이라고 네.
데미안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무튼 이 감독이 이제 작업을 한 그런 영화인데 아무래도 남자 감독이 만들어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남자는 굉장히 복합적인 캐릭터예요. 다면적이고 근데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바스찬 얘기부터 하죠. 세바스찬은 영화 내에서 약간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자유로운 영혼? 약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뭐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누나가 와서 잔소리를 해도 아 나는 뭐 언제든 성공할 거야 나는 뭐 불사조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캐릭터죠. 음악인이고 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재즈를 좋아하는 것도 약간 클래식한 그런 재즈 아티스트를 좋아하죠. 어떻게 보면 재즈 전성기 때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절에 뭐 찰리 파커 일단 제일 좋아하는 걸로 설정으로 나왔었고 집에서도 보면은 뭐 이것저것 음반 넘기고 할 때 보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연주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빌 에반스 음반도 이렇게 중간에 스쳐 지나가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즈의 전통을 고수하고 또 지키고 싶은 그런 캐릭터로 영화에서는 나오죠. 세바스찬 캐릭터 여성분들 일단 매력적인가요? 어때요? 여성분들이 보기에 이런 남자라면 나라면 어떻겠다. 일단은 가장 비슷하게 실제로 그런 뮤지션을 만나보셨던 경험은 어떤가요?
근데 영화로 보니까 진짜 별론데.
아 만날 당시에는 좋았는데.
네 여자로 보니까 되게 별론데 실상에서 이게 저런 사람이랑 부딪혀 보니까 이렇게 밖에서는 진짜 고리타분하잖아요.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 확고함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그게 남자다워 보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라이언 거슬링도 약간 그런 게 아니었나.
지금 영화로 보니까 별로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파트를 나눌 수 있는데 네. 전반부에는 정말 꼴보기 싫어요. 왜냐면 시작부터 라이언 거슬링이 이렇게 그 테이프를 몇 번이고 돌려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 하나에 꽂히면 엄청난 집착을 가지고 그걸 팔 수 있겠다.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이게 후반부 가서 그게 약간 빛을 보는 게 결국 그 색을 왜냐면 라이언 거슬링이 시작부터 밤색 차에 약간 모든 게 약간 수트도 없고 나중에 계속 밤색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게 톤 자체가 굉장히 확고한 열정을 가진 톤이에요. 그래서 쉽게 빨갛게 타오르지 않는 이렇게 약간 묵직한 맛이 있는데 그게 이 사람의 시작과 끝이 똑같잖아요. 그게 너무 아 자기의 신조를 이렇게 지켜왔구나. 중간에 섞이는 건 있었어도 네, 그게 되게 보면서 저게 진짜 남자다워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뭔가
것 같아요.
그런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네.
이걸 색깔로도 볼 수 있구나.
그럼요.
맞아요. 갈색하면 생각나는 게 가죽색이잖아요. 가죽색은 뭐 바래기도 하고 또 때가 묻기도 하지만 계속 갈색이죠.
안틱한 느낌.
그렇죠. 맞아요. 네. 클래식하고 고집 있고
네.
좀 올드하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죠. 영화 중간에 생각해보면은 색이 바뀌는 장면이 몇몇 있어요.
있어요.
검은색 수트를 입기 시작하는 게 파란색이랑 검은색 수트 입기 시작하는 네. 게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나중에 가면 갈색을 계속 입기도 하고 또 뭐 연한 베이지색 뭐 이런 걸 입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갈색 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전통을 지켜나간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의미가 적용이 되나 보네요.
네.
신기하다. 오늘 할 역할은 다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라이언 고슬링 남자로서.
저도, 네, 저도 비슷했던 게 이게 남자 감독이 만든 거긴 하잖아요. 근데 여자에게도 뭔가 환상이 있는 게 그 남자가 계속 기다려주잖아요. 계속 변치 않고 기다려주잖아요. 끝까지. 예.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믿음직스럽게 물론 그 저 여자 주인공은 네. 딴 남자한테
네, 네.
그 결혼을 했지만 예,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음악적인 신념에 대한 고집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마음도
네.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남자분들?
연애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극히 현실적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라이언 고슬링이
계속 이렇게 뭔가 지켜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못 잊고 그렇다라기보다 그냥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굉장히 아름다웠던 조각처럼 계속 품고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마지막 그 눈빛을 보니.
네. 그랬구나.
저 지켜준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자기의 서랍 안에 그냥 고이고이 묻어놓은 앨범 같은 느낌? 이 여자는 잊지 못할 거야. 이런 느낌? 근데 놔줬을 오히려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놔준 게 아닌가.
그때 이제 파리에 갈지 말지 결정할 때도 라이언 고슬링 캐릭터가 세바스찬이 잡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아 나도 잘 모르겠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라고 좀 선을 그어버린 면이 있어요. 뭐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느끼기 나름이니까. 근데 남자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 영화 이제 끝까지 보고 나서 사실은 약간 화가 났어요. 아, 쟤 너무 답답하다. 너무 어떻게 저게 괜찮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 상황에서 저렇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본인이 선을 긋고 잘 모르겠다라고 보낸 면도 있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랑 마지막에 나타났는데 뭐 돌아오려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미아가.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뭐 여성분들이 보시기에도 괜찮은 캐릭터 세바스찬. 네, 네. 뭔가 일편단심 민들레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또 신념을 본인의 신념을 고수한다. 뭔가 그런 뚝심 있는 남자다운 남자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었고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별로였어요. 저 캐릭터는 저 사람이 연기했으니까 멋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손 쓰는 거, 몸 쓰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멋있다, 목소리 진짜 좋다. 그래서 마치 캐릭터 자체는 네. 저는 감당이 안 될 캐릭터예요.
연기의 완성은 얼굴인가요?
네, 그렇죠. 몸과 얼굴이죠.
왜 마음에 안 드셨어요? 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만약에 초반까지는 그 사람이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중간에 자기가 바뀌었으면 그 모습을 좀 인정하거나 미아가 한번 물어보잖아요. 밥 먹으면서 싸울 때. 그때 물어봤을 때 자기 변명이나 약간 남에게 핑계대는 듯한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저는 한순간에 이렇게 확 틀어지는 돌아서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되게 자기 모습을 제대로 안 보는 사람 같고 그러면서 변명하는 사람 같고
뭔가 책임감 없이 얘기한 것 같다.
그 사람을 탓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만 했으면 되는 걸 얼렁뚱땅 했던 느낌.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클라이맥스 중에 하나죠. 가장 큰 갈등이었고 그 장면의 의미는 아마 좀 깊이 얘기해 볼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세바스찬은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미아는 그게 싫었을까? 근데 어쨌든 미아가 보기에 세바스찬은 인정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그게 자기 때문, 미아 때문이라고 떠넘기는 것처럼 핑계대는 것처럼 들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부분에서 마음이 돌아쓰셨군요. 네. 얼굴도 이제 소용없고
얼굴만
소용있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바스찬한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것 같아요. 성향으로 봤을 땐 자기확신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었었거든요. 자기확신 성향 갖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 그래도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때로는 뚝심 있고 신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이면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고집스럽기도 하고 또 고지식하다 못해 답답할 때도 있는 거고 독불장군 같거나 독재자 같거나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영화에서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화 초반에 나왔다고 봐요. 영화 초반에 이제 어느 바에 들어가서 위블래쉬에 나왔던 아저씨 재등장하죠. 이제 재즈바 주인이에요. 재즈바가 아니구나 식당의 주인이었어요. 식당의 주인이 선곡 한 대로만 연주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뭔가 딜을 하려고 그러죠. 나 하나 너 하나. 아,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너 다 줄게. 근데 내가 하나는 하고 싶어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고 우리 둘이 이렇게 합의한 거지라고 얘기하지만 주인은 아니야. 내가 명령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인이 명령하는 걸 정말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한 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첫 장면에서 그렇게 해 버리죠. 그랬다가 해고가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고될 걸 알고 그다음에 또 주인이랑 그렇게 안 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연주를 해버려요. 그것도 즉흥 연주를. 끝나고 나니까 손님들이 쟤 뭐야 라는 표정으로 다 보고 있죠. 그런 면에서 자기 확신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계속 뭔가 지켜나가고 싶은 부분,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마음도 한 마음을 고수하고 싶은 것도 그런 자기 확신에서 오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리에 미아가 갈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에도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솔직하게 난 잘 모르겠어 라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죠. 그것도 자기 확신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태에 무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어떻게 하든 일단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여자였으면 아마 영화에서도 미아도 그랬지만 가장 배신감 느끼고 화가 났을 부분은 내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올리는 공연에 오지 않은 거예요. 본인 촬영 있다고. 물론 촬영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자기 확신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안 갔다라는 거는 정말로 덜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 갔다라고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향을 알고 있는 미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아 이게 이 사람의 실제 마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전 그게 제일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저도 그런 걸 느꼈던 부분이 그 미아가 이제 대본을 쓰는 시기에 계속 이 남자는 투어를 돌고 있었고 그냥 투어 돌 때 같이 가자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여자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맞아.
마음으로 와닿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그때 느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라이언 고슬링이 그 콘서트 그 밴드에 참여하기로 사인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자기 확신에 고집이 있긴 했는데 미아가 엄마랑 통화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구석구석을 보면서 아 나의 현재 상태가 이렇구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겠다. 사실 그게 저는 엄청난 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기 확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이 뚜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영화 대사에서 많이 나와요. 무슨 대사가 많이 나오냐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타협, 희생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재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재즈라는 것 자체가 갈등이고 희생이고 타협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난다 라는 얘기를 하고 또 사랑도 같은 개념으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아가 어머니랑 통화하는 거를 듣고 아 내가 희생해야겠구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그 디너 테이블에서 나눴던 대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미아가 가장 배신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이 사람이 변절됐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본인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 혼자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그 탓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부분이 크지 않았을까.
근데 미아도 그만큼 남자한테 그러니까 라이언 거슬링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미아도 그만큼 뭐 이렇게 남자한테 경제적으로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라이언 거슬링이 꿈을 키워주는데 도움 조력자였지.
그 부분은 이제 미아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바스찬이 그 밴드하고 사인을 하자마자 계약을 하자마자 카페에다가 앞치마를 반납을 하고 자기는 이제 집에서 쓰기 시작하죠. 그 오늘 정확히 짚어내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세바스찬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미아랑 상의를 한 번쯤은 할 만도 한데 안 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영화 내에서도 바로 반전이 일어나죠. 영화에서도 갑자기 그 존 레전드가 하는 밴드랑 같이 계약을 하러 갑니다. 거기서 말씀하셨던 그 색깔도 갑자기 바뀌죠. 검은색으로.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야겠다고 아니 본인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실행에 옮기는 스타일. 또 그거에 대해서 누구와 상의하거나 조율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거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기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말로 하고 행동하는 거죠. 나 투어할 때 같이 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각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너는 그냥 나랑 같이 다니면서 연습해도 되잖아. 나 따라와. 약간 그런 독불장군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게 미아에게 필요한 거를 제공해주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희생도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즈에 대한 고집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기 확신하니까 여자친구가 그 치킨 오너 스택이라는 그 클럽 이름을 굉장히 싫어하죠. 이건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걸로 하겠다고 우겨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앙금이 남아있어요. 뒤끝이 있죠. 너 그거 싫다며 하고 삐져있는 게 나중에 또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고집들이 보면은 이런 자기 확신 성향을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 첫 장면에서도 그 재즈 클럽에서 연주를 하다가 해고되고 나가면서 뭐 아 연주 정말 잘 들었어요라고 미아가 얘기하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죠. 자기가 갈 길 가는 거예요. 미아가 파리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도 네가 선택해. 난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클럽에 왔을 때도 뭔가 그렇게 촉촉한 눈빛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자기가 뭐 다가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되게 지저분한 엔딩이 됐겠죠.
아침 연속.
그렇죠. 그것도 나름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윤철 씨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깔끔한 멋진 엔딩이 되지 않았어요.
그 엔딩 너무 좋았어요. 너무 현실적이고
저도 엔딩이 너무 좋았어요.
괜히 뭐 다시 뭐 제외해서 그동안의 추억을 공유하고 막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는 혼자 그냥 상상하는 걸로 끝나고 현실은 현실이다를 딱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현실을 계속 지켜주는 역할을 세바스찬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엔딩도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때로는 그 현실이 되게 가혹하죠. 우리의 현실처럼 또 할리우드의 현실처럼 잘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그게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현실은 항상 현실이에요. LA라는 동네도 그 점을 납득을 하면 이해를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처럼. 근데 정말로 그냥 그 현실 자체를 놓고 보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동네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현실을 대변하는 역할을 세바스찬이 하지 않았을까? 또 현실을 지켜주는 역할? 항상 어딘가 이렇게 꿈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지만 또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땅에 붙어 있다 그러죠. 현실성을 계속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미아, 그러니까 에마 스톤이 연기했던 미아가 느끼는 세바스찬은 아마도 세바스찬이 생각하는 본인의 역할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성분들이 보기에 미아는 어땠나요?
미아는 어땠을까요?
지금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아가 조금은 이렇게 세바스찬에 비해서는 단편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사실 네.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미지적으로 느낀 거는 뭔가 갈 데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은 그만큼 없고 근데 다만 그거를 옆에 세바스찬이 계속 일깨워주는 역할? 영화 내내?
그렇죠. 단계 단계가 있죠.
그렇죠.
그런 역할? 네.
맞아요. 단편적이고 그 좀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캐릭터죠. 그걸 이제 방금 갈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또 세바스찬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재즈가 난 재즈가 싫어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막 재즈 음악에 심취해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세바스찬이랑 되게 반대 같아요. 세바스찬은 자기의 하고 싶은 거 옳다고 믿는 거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말씀하신 거죠. 그런 스타일이라면 미아는 뭔가 계속 이렇게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전 그 재즈 클럽에서 춤추는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귀여워.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재즈 클럽에서 춤추는 그 상상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처음에 라이언 고슬링이
그 중간 정도에
핑크색 탑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원래 입었네요.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이 피아노를 치고 있고
맞춤같이 추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존 레전드 만나기 바로 직전
그쵸.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 그 모습 말씀하시는구나. 그쵸. 세바스찬이 직업이 두 번 정도 바뀌죠. 처음에는 그냥 본인이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피아니스트를 하다가 이제 밴드랑 같이 갔던 그 라이트하우스 클럽인가요? 그 거기서 밴드랑 같이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죠. 그때 같이 춤췄던 거 말씀하시죠.
근데 진짜 그 장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처음에 재즈를 싫어한다고 말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 리듬 타는 거나 그 장면 자기 사람 약간 재즈를 위해
맞아요. 참고로 재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재즈라는 장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정말 여러 종류의 재즈가 있죠. 근데 연극이나 연기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재즈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브로드웨이에서 유행했던 음악들이 1920년대, 30년대에 유행했던 음악들이 결국에는 재즈 스탠다드가 됐어요. 그 음악을 재즈 뮤지션들이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재즈 뮤지션들이 했던 음악들을 또 다시 연극에서 쓰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재즈랑 연극도 칼리우드는 빼놓을 수 없는 아니 서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음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연기, 연극 그러니까 그 라이브 무대에서 하는 연극 같은 경우에는 즉흥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대사도 있고 뭐 무대 세팅도 다 돼 있고 하지만 항상 즉흥적으로 그 분위기에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도 재즈의 특성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브로드웨이 그 연극들의 음악들을 작곡한 사람 중에 콜 포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콜 포터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웬만한 재즈 스탠다드는 다 작곡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영화 음악에도 굉장히 많이 쓰였었고 그래서 그 케빈 클라인 아시죠? 케빈 클라인 다 아시나요? 우리 세대는 모르는 아니 우리보다 아래 세대는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케빈 클라인 알아요? 그 한국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완다라고 불리는 물고기인가? 거기에서도 나왔던 사람이고 그 나홀로 집에 나왔던 네. 배우 이름이 케빈이었죠.
네.
그 케빈입니다. 케빈 클라인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이 콜 포터를 연기한 영화가 있어요. 드 러블리 이 영화에 애슐리 주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케빈 클라인이 이 콜 포터의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재즈하고 할리우드는 정말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재즈와 브로드웨이도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했냐? 에마 스톤도 배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즈에 대한 감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하신 분들은 본인이 알지도 못하게 모르는 새에 이미 재즈의 그런 음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체득화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브로드웨이 연극하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시카고 같은 그런 연극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노래들도 다 재즈죠. 그다음에 이 랄라랜드 영화에서 나왔던 탭 댄스도 그 재즈 댄스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아마
근데 뭐 엠마 스톤이 싫어한다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 엘리베이터 뮤직 그런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즈 중에 좀 더 단순화되고
케니지를 언급해서 네, 좀 근데 케니지도 저 학교 다닐 때 유행했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유행했나? 그때 대단했어요.
엄청났죠.
엄청났어요, 정말 그때. 지금은 저희가 웃고 있지만 비웃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꽤 유행했던 음악이죠.
그만큼 유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제가 그렇게 되신 게 아닐까.
맞아요. 너무 소진돼서. 네. 아무튼 미아는 재즈를 싫어한다고 처음에 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재즈를 좋아하게 됐죠.
좋아한다고 말도 하잖아요, 직접.
그렇죠. 사실 근데 미아가 재즈를 좋아하는 거는 재즈 음악도 음악이지만 세바스찬의 일부를 좋아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세바스찬이 락 음악을 좋아했다. 분명히 락 음악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가죽 자켓 입고 다니고.
락락랜드?
실제로 가죽 자켓 입고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긴 하죠. 그게 이제 그 이유 없는 반항 스타일로 입고 나왔던 거예요. 그게 제임스 딘이 입었던 그런 류의 가죽 자켓이었습니다. 아무튼 미아하면 생각나는 게 뭐 별 특징이 없었던 것 같다. 좀 수동적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세바스찬이 좋아하는 거는 같이 좋아해줬던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인데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실까요? 여성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땠어요? 미아라는 캐릭터?
그냥 약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소녀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가치관 형성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철부지 같았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았나 라는
예리하시다.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거는 그 나중에 독백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자기 이모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샌느강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해석인데 그게 이 엠마 스톤의 색깔이 보면은 이렇게 쭉 시작부터 끝까지 원피스 색깔 그리고 이 엠마 스톤을 만나는 이 남자 상대의 색깔도 파란색. 만남을 처음 했을 때도 파란색. 이게 샌느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 그렇게 슬프다.
약간 물처럼 흡수도 잘하지만 결국에 흘러가는 그래서 가사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 되게 물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갑자기 뭔가 사주를 듣는 것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근데 예리하시다.
나무인가요?
나무의 기운을 갖고 있는 갈색,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냥 웬솔 파티.
근데 이철 씨도 예리해요. 나무와 물로 오늘 정리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초성비결 전문.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어요.
고사님 선생님.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그게 어려서 약간 철부지 같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원래 성향도 좀 그렇게 잘 흡수하는 성향일 것 같은데 저도 적응이라는 성향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적응 성향 갖고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변화하는 환경에 내가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살아가요. 내가 능동적으로 그거를 바꾼다라기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 내가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나가고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예요. 만들어가는가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에 떨어지면 사실 굉장히 괴롭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어느새 또 밝아져 있어요. 오디션 떨어졌다고 기운 빠져 있고 또 우울해 있고 한 거는 수많은 오디션에 떨어지고 나서 연극도 본인이 올린 연극도 망했을 때 그때뿐이지 그 전까지는 뭐 셔츠에다 커피 쏟고 가서 오디션 보고 오다가도 오는 길에 이 세바스찬이랑 같이 보러 가기로 한 영화 상영하는 극장 보고 나서 씨 웃고 또 다시 기분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또 뭐 카페에서도 뭐 싫은 소리 듣고 뭐 해도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해 있다든지 막 걱정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편인 거죠. 그리고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환경에 잘 맞추다 보니까 흡수도 빨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네강의 파란 물처럼.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악도 좋아하게 되고 상대방의 스타일도 닮게 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런 꿈도 어떻게 보면 전염이 되는 거죠. 원래 에마스톤은 뭐 연기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목표죠. 꿈보다는 본인이 연극을 써봐야겠다, 극작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어릴 때 뭐 글 써서 그것 때문에 뭐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랬다라는 얘기도 본인은 그냥 흘려듣죠. 근데 세바스찬은 흘려듣지 않고 야 너 옛날에 글 잘 썼다며 한번 해봐 라고 북돋아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기 전까지는 본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오디션 보러 다녀야 되니까 그냥 카페 일하면서 하고 또 남자친구인 세바스찬이 일을 시작하니까 아 그럼 나는 연극 쓰면 되겠네 하고 일 그만두고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본인이 변해가는 거죠. 디너 테이블의 대화로 다시 한번 좀 돌아와 보자면 아마도 그래서 본인에게 세바스찬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이거다 라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저는 해봐요. 뭐냐면 뮤즈의 역할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세바스찬이 세바스찬은 항상 나한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고 뭐 재즈가 됐고 뭐 클럽이 됐고 뭐가 됐든 간에 또 같이 데이트하러 가는 것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경험하게 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제시해주던 사람인데 어느새 내 곁에 없어요. 공연 다니느라고. 그 다음에 어느새 이 사람은 새로운 게 없어요. 정체되어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새로 뭐 연극을 쓰는 시도도 하고 내 삶은 이렇게 이 사람 때문에 변해가고 있는데 내 변화를 주도해주던 사람이, 방향성을 제시해주던 사람이 어느새 딱 고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거에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아도 본인이 뭘 원하는지 잘 몰랐었고 그걸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철부지란 표현이 꽤 적합한 것 같은데 본인이 세바스찬의 그런 면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바스찬에 화낼 건 아니에요. 세바스찬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존중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뭐 취향이 변했던 직업이 변했던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응원해주면 돼요, 사실은. 근데 왜 미아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미아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고 변해가는 사람인데 변화의 주체였던 세바스찬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고 변화를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한다고 하죠.
아. 그렇죠.
앨범 내고 투어가고
그렇죠. 미아는 질문이 그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데?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빨리 내 삶으로 돌아와서 나하고 같이 변화해주고 성장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도 그 첫 발걸음이었던 연극 공연에 오지 않았던 게 가장 화가 나지 않았을까. 나는 계속 이거에 적응해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나가고 있는데 어느새 이 사람은 동떨어져 있는 거죠. 같이 함께 그 변화를 겪고 있지 않고 또 그거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는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세바스찬한테 얘기했으면 제가 봤을 땐 그 식사 자리에서 싸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바스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뭐 그 통화를 엿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안 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은 그런 속마음을 얘기하기보다는 너는 왜 변했어? 라고 상대방한테 손가락을 가리키죠. 그러면 세바스찬도 또 마찬가지로 네가 원했던 거잖아 라고 상대방한테 또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 갈등과 두 사람의 헤어짐의 역할을 한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세바스찬은 나무 같은 사람이었죠? 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나무의 속성을 갖고
나무의 속성 나무의 기질을 갖고 있는
생일이었어요.
아, 재밌다.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쓸 때 그런 뭐 풍수 전문가, 오행 전문가 이런 사람들 붙여주면 좀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다. 아무튼 세바스찬은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든든하고 의지가 됐던 거죠. 아까 연애 그 경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게 되게 멋있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어느새 이 남자가 내 나무가 아닌 거죠. 나는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이 사람은 따라오지 않은 거고 그거에 분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아의 특징적인 부분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흐르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서 변화하는 계속 변화하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도 아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영화 이제 그 엔딩까지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냥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파리에서인가요? 뭐 어디선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여배우의 생활에 익숙해져가고 아이도 낳고 그 이전 기억이라든지 뭐 세바스찬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 근데 연주를 마친 세바스찬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보이죠. 여태까지 계속 미아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보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다려졌다라고 보이는 거고 매력적이라고 보이는 걸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자기 확신을 갖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사람,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사람과 자기가 주장하거나 아니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딱히 없지만 그때그때 그 상황에서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잘 또 살아가는 사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두 사람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이건 좀 비관론적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특성만 고려했을 때는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해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변화하기보다는 한 자리를 지키는 게 특성인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변화해야 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 게 미아는 보면 그러니까 좀 답답했던 게 미아는 제가 봤을 땐 자기 삶을 살아온 게 아니라 이모의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오, 그 깊다.
아니요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아가 진짜 영화를 하고 싶었는지도 의문인데 그냥 운이 정말 잘 풀린 것 같아요. 이모를 만나서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라이언 거슬링을 만나서 그걸 응원해주는 남자를 만났고 그러고 자기는 포기해서 그냥 엄마 아빠의 집에 가서 똑같은 평범한 옷을 입고 굉장히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아무렇지도 않게 할리우드에서 온 사람 같지 않게 생겼는데 갑자기 라이언 거슬링이 그 찬스를 전화를 받아갖고 또 그 좋은 기회를 가져다주고 그래서 저는 사실 미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아마 저희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미아는 좀 단편적인 캐릭터 같다라는 특징이 그 성향 때문에 나오지 않나 싶어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얘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이거 먹어 그러면 먹는 스타일, 이게 좋아 그러면 아 나도 좋아하는 스타일.
근데 자기가 주체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좋으면 이 사람의 걸 흡수하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속상한 건 아닌데 이렇게 남자 입장에서는 라이언 거슬링은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전한 거고 미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모가 말한 그 샌느강에서의 두 사람이 만나면 제가 정확하게 가사를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뭐 이렇게 약간
물에 뛰어들었다.
물에 뛰어들고 잠깐은 환상에 그들이 젖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거를 그냥 실현해 준 것 같아요.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라이언이 아니지 세바스찬이 영화에서 하는 역할은 계속 그 현실을 붙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반대로 미아는 계속 환상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꿈에 젖어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리우드를 대변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미아인 거죠. 현실에 계속 남아 있고 그냥 착실하게 자기 삶을 현실화 시켜 나가는 거는 세바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영화 말미에 그 남편이랑 같이 재즈 클럽에 들어오잖아요. 사실 그 남편이 누구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배우의 얼굴도 별로 그렇게 인상에 남지 않는 그런 스타일. 그렇죠.
돈 많은 아저씨.
맞아. 누구여도 상관없을 그런 스타일인 거고, 또 나중에는 또 어떤 사람의 혹은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적응이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에 좀 저도 생각을 더해보자면, 변화해야만 했을까? 적응은 변화해야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변화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 때문에 끌리기도 했죠. 어떤 그 특정 기간 안에서는 자기의 변화를 이끌어줬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근데 본인한테 익숙한 삶의 방식은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는 또 거기에 맞게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거를 아마 그 마지막에 오디션 보고 공원에서 나눴던 대화에서는 이미 둘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세바스찬이 잡지 않고 그냥 우리 맞아요.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맞는 거다라고 말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장면도 좀 의외였죠. 우리나라 드라마 같았으면 분명히 잡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본인이 따라가거나 이제 비행기 티켓을 갑자기 사갖고 막 공항에 도착했는데 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막 사인 들고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세바스찬은 지극히 현실적이죠. 자기의 마음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고, 사실 저는 그 장면에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미아가 왜 이걸 세바스찬한테 묻지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이게 남자들이 느끼는 답답함이에요. 아니 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나한테 물어? 왜 내가 다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돼버리지?
답정너 같은 느낌.
그렇죠.
왜 물어보지?
그걸 까먹으면 대답해 달라고 알면.
근데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뭐 나라고 확실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이 100%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 변화가 있고 떠나는 입장은 미아인데, 그래서 결정권도 당연히 미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걸 왜 나에게 이걸 왜 나에게
거기서 가지 말랐으면 안 갔을까요?
미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갔겠죠.
같이 와달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안 두 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했으면.
그건 나 확신 못하겠습니다.
뭐 결과는 어찌 됐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도 미아는 적응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상황을 빨리 만들어줘. 그러면 나도 거기에 따라갈게. 세바스찬은 본인의 마음을 지키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도 네가 정해야지라고 사실은 말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바스찬이 갈 거라고 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응하는 게 자기는 더 빠르니까, 편하니까.
저는 그 오디션이란 곡이잖아요. 네. 오디션 볼 때 부르는 곡이 막 그거에 감동에 빠져 있었는데 이거 물어보는 순간 갑자기 그게 와장창 막 뜯어버렸었어요.
난 이어졌는데.
제 곡 성별을 섞어서 방송을 해야겠네요. 큰일 나겠네요.
느끼는 바가 정말 많이 달라요. 영화를 보면서 흔히 말하는 딥박. 네. 정말 화났던 순간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물어보는 장면, 그거랑
진짜?
또 이제
난 거기서
마지막 공연.
미아가 세바스찬 보는 눈도 너무 막 슬프고 막 그래서 나도
저희 자리도 이렇게 여자
3대 3이에요 지금. 싸우자.
3대 3 패널로 왔는데 지금.
아니 근데 뭐 이게 남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뭐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자리에서도 사실은 두 사람이 본인 입장들을 좀 더 설명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를 너는 왜 그래? 라고 두 명 다 서로를 탓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굳이 올바른 대화법을 얘기를 하자면 나는 어떻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행동한 거다.
아,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뭐 어쨌든 뭐 두 사람의 성향 차이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일지 아니면 그냥 어긋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결국엔 둘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리기는 하죠. 마지막 장면 보면서. 하지만 세바스찬은 세바스찬 나름대로 본인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재즈바도 열었고 본인 이름도 붙였고 미아에 대한 추억도 어떻게 보면 서랍에다 아주 예쁘게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를 두고 이게 새드엔딩이냐 해피엔딩이냐를 두고 되게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해피엔딩 같아요.
저도 해피엔딩.
저도.
여기서.
여기서 불안 하나 나와야죠.
해피엔딩?
아니에요.
아니,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좋고 나쁜 게 너무 그냥 진짜 이렇게 리얼리티가 있는
결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현실 세계에서 헤어진 두 남녀가 그렇게 마주쳤을 때 그윽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이어지나 될까?
않지 않아요. 전 그래서 또 해피엔딩 얘기죠.
아, 그럴 수 있겠다.
두 자식이 결혼을 했어. 네,
아, 맞아, 맞아. 네,
그럴 수 있겠다.
아, 오히려 저게 되게 영화 같은 엔딩이다 싶기도
그런가?
하고 저는.
아.
그런 면도 있죠.
저 그래서 약간 더 나이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뭔가 되게 아빠 같은 역할을 너무 많이 했어요.
혹시 그때 그 뮤지션이랑 사귀셨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 아니요. 아니, 나진 않는데 사실 좀 그분이 네. 더 성숙했어요, 저보다. 근데 딱 저런 약간 음악하는 사람들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래서 그거에서 막 갈등을 해요, 관계 안에서.
그쵸.
하지만 다시 돌아가요.
그쵸.
자기가, 그래서 그 디너 테이블 토크가 저는 약간 남자 쪽에서 아, 답답하다 하면서도 이해가 됐던 게 그 재즈라는 장르를 희생을 한다는 건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엄청난 희생을 했죠.
네.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는 깜짝 서프라이즈 해줄 만큼 너무 너를 사랑한다.
네.
이런 표현인데 이제 그거를 보지 못하는 그 상대가 미아가 너무
어려 보였다.
네, 철부지 같아요.
저도 그런 관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맞아요.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지?
해피엔딩.
해피엔딩, 새드엔딩. 그쵸. 오히려 더 영화 같았다. 라는 느낌.
근데 뭐 남편이랑 그렇게 둘이 들어간 상황에서
뭐냐고?
뒤에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잘 나가자. 둘 다 앉아서 듣고 한 곡 듣고 잘 나간 것 같아요. 두 곡 듣고 최대한 티 안 나게
가정의 환자 보내서.
뭐 아 자기야 여기 메뉴가 너무 비싼 것 같아 하고 나간다든지.
할리우드 배우가.
맞아, 그 정도 연기도 못하면 배우가 아니죠. 맞아요. 뭐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정말 그렇게 극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저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뭐 꼭 안 좋게 헤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쉽지 않을 거잖아요. 사실 셉스라는 그 간판을 붙인 건 미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편단심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 여자는 남편 데리고 와갖고 심지어 막 웃고 가.
다시 치킨에서 들고
그 다음날 간판 바뀌었어. 그랬을 수도 있겠네 진짜.
낮에는 치킨집일 수도 있어.
아 독특하다.
역시 벤처 사업가답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었네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오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좋습니다. 뭐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저희는 합의하고 가죠.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뭐 한마디 더 보태시거나 하실 거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좀 반대로 개봉하자마자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감독의 전작을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봤거든요. 리플래시라는 영화인데 거의 사실 영화가 라라랜드랑 주제는 똑같아요. 꿈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리플래시는 진짜 서슬퍼렇게 그거를 그리고 있고 이거 너무 동화처럼 그리고 있어서 전 너무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리플래시 안 보셨으면 꼭 같이 보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아저씨가 또 등장했을 때도 맞아요. 재밌었죠. 첫 장면부터
엄청 웃긴 포인트죠. 사실 왜냐면 위플래시에서는 그 지배인 아저씨가 완전 재즈 근본주의자로 나와요. 네, 지금 세바스찬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여기서 완전 이제 캐롤이나 재즈 한번
음악에는 전혀 관심이 네,
전혀 관심 없는
오로지 돈 네, 인 지배인으로 나오죠. 맞아요. 네. 랄라랜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처음에는 꺼려했던 영화인데 한번 극장에서 봤었고 또 이렇게 두 번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 동화 볼 때처럼 좀 신나게 환상에 젖어서 보고 또 노래도 즐길 수 있고 하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플래시 안 보신 분들 추천드리고 또 재즈 음악과 할리우드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드 러블리, 예, 케빈 클라인과 애슐리 주드 주연의 드 러블리라는 영화를 한번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도 사운드트랙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두 배우가 직접 노래를 해요. 거기서도. 거기 엔딩도 참고로 꽤 멋있는 엔딩이에요. 그래서 영화 전체가 사실은 사운드트랙이기 때문에 예, 이 영화가 좋으셨던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요. 그게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 러블리, 케빈 클라인과 애슐리 주드 주연 영화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번에 뵙기로 하죠.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